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나라가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가운데 쿠웨이트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은 오늘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한 국왕의 대국민 연설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쿠웨이트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까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데 따른 것입니다. 쿠웨이트 관영 쿠나 통신은 쿠웨이트 국왕이 카타르 국왕에게 전화를 걸어 자제력을 발휘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단계로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셰이크 모하마드 장관은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조짐도 없었다며 이번 문제가 걸프협력위원회나 지난달 이슬람 아랍 정상회의에서 논의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4개 나라는 카타르가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단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몰디브와 예멘, 리비아 등이 단교 조치에 동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등 일부 나라의 국민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법원이 자신의 행정명령에 대해 중단을 결정한 뒤 법무부가 완화된 수정명령을 제시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완화는 이라크와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와 수단 출신 국민들에 대해 90일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시리아 출신 난민은 무기한 수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영국 런던 테러 사건의 세 번째 용의자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영국 경찰 대변인은 오늘 22세의 유세프 자그바가 세 번째 용의자라고 확인하고 그가 모로코계 이탈리아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언론은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같은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자그바는 지난해 터키 공항을 통해 시리아로 향하려 했지만 이탈리아 공항에서 저지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번 테러를 저지른 범인 3명 중 자그바를 제외한 2명에 대한 신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7세의 쿠람 버트와 30세의 라시드 레드완으로 각각 파키스탄과 북아프리카 출신의 영국 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버트의 경우 영국 정보당국이 요주의 인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버트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다룬 영국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투표 시스템에 침투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인터셉트는 어제 미 국가안보국의 비밀 문서를 인용해 러시아 군 정보기관이 미국의 투표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를 공격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러시아 기관은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사이 100명이 넘는 선거 관계자들에게 가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서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해킹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부했지만 미 법무부는 보도가 나온 직후 조지아주의 연방정부 계약 직원을 문서 유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크게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지난 4일 실시된 캄보디아 평의회 대표와 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이 1,158석,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이 487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선거 결과는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리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결정에 반발해 사임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NBC 방송은 데이비드 랭크 대리대사가 어제 대사관 직원들에게 자신의 사임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73년 전 오늘 세계의 역사를 크게 바꾼 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열세에 있던 연합군의 전세를 한 번에 뒤집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는데요. D-Day로 명령된 이 작전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연합군은 독일을 프랑스에서 몰아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나치 치하로부터의 해방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웠던 이 전투에서 양측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날 그 전투에서 보여준 군인들의 용맹이 바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념해서 매 기념행사가 열리는데요. 특히 영국 포츠머스에서는 73주년을 맞아서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영국군 노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런던 택시조합 소속 90대의 택시가 그들을 태우고 프랑스 칸까지 가는 감동적인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무료로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노병들은 이 자리에서 당시 전투를 회상하고 기념하면서도 가슴 아픈 전쟁의 상흔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73년 전 오늘의 아픔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다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3에서 2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에서 21도, 신의주 15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7에서 22도, 함흥 14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12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앤드라 마라의 노래입니다. Sweet Dreams, 달콤한 꿈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Am I alive or did I die? Did the day just pass me by saying Sweet dreams, I gotta go now. These are the moments when you wish you could live again, but sweet dreams, I gotta go now. I can't take this anymore. I wanna change in my life. I'm so tired of all these lies and so tired of being tired. So I say, sweet dreams, I gotta go now. Thank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이 한꺼번에 카타르와 단교하면서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식량난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대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결정에 반발해서 사임했고요. 이어서 인도가 자체 로켓으로 3톤이 넘는 위성 발사에 성공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일대 국가들이 한꺼번에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끊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리고 바레인, 예멘, 그리고 인접한 아프리카의 이집트, 또 내전 중인 리비아의 동부지역 임시정부인 헤프타, 그리고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가 어제부터 잇따라 카타르와의 외교관계의 단절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이슬람 순위파 국가인 이들 7개 나라는 카타르와의 국경 통행을 차단하고 항공편과 해운교통을 중단하는 한편 카타르 국적기의 자국 영공 통과도 금지시켰습니다. 곧이어서 대사를 소환하고요. 카타르에 있는 자국민들의 귀국을 명령하는 등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왜 갑자기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카타르가 ISIL을 비롯한 이슬람 급진 테러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단교 발표 성명에서 테러와 과격주의의 위험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고요. 아랍에미리트 연합 당국은 카타르가 지역 안보와 주권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타르는 그동안 아랍 주요국들이 테러 단체로 간주하는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하고 또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를 후원한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카타르가 최근 이란과 가까운 행보를 보인 것이 이유라는 분석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외신들은 카타르가 그동안 이란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셰이크 타밈 카타르 국왕은 지난달 연설을 통해서 이란을 향해 적대감을 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란을 우리의 이슬람 세력으로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서 이 사우디 등의 강한 반발을 샀는데요. 이에 대해서 카타르 정부는 이 국영통신사가 해킹돼서 나온 가짜뉴스라면서 이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이 해당 기사를 삭제했지만 이 카타르 당국의 친이란 행보에 대한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아랍권 55개국 지도자 대상 연설을 통해서 모든 양심적인 나라들은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걸프 국가들과 이 카타르의 관계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걸프 지역의 이웃나라들과 카타르의 대립은 오래된 사실입니다. 이 1996년 카타르 왕실 지원 속에 이 대규모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출범하면서부터 갈등이 불거졌었고요. 2014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이 된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이 이 카타르에 나가있던 대사들을 일거에 소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오만과 쿠웨이트가 중재에 나서서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예. 자, 이런 갑작스러운 단교 또 봉쇄 조치에 이 카타르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다고요?
네. 이 카타르는 걸프 지역에 있는 반도 국가인데요. 이 평안남도보다 약간 작은 면적에 인구가 260만 명밖에 안 되는 소국이지만 이 기름과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연자원이 풍부한 부자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농업, 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기반이 약해서 이 식료품의 40%가량을 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을 통해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카타르를 둘러싸고 있는 7개 나라들이 이번에 일제히 봉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이 식량난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시민들이 상점에 모여들어서 음식과 생활 필수품들을 사재기 하는 등 이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카타르로 수출되던 식량 등을 실은 트럭 수천 대가 현재 사우디 접경지대에서 발이 묶인 상태라고 오늘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카타르가 주요 원유 생산국이어서 이번 사태, 이 국제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이처럼 이 중동 지역에서 돌발적인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서 이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어제 걸프 일대 7개 나라들의 카타르 단교 선언 직후에 이 국제 석유 시장의 지표격인 북해산 브렌트 유 가격은 장중 배럴당 50.66달러를 기록하면서 5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오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증시는 장중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미국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해서 이번 사태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호주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시드니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사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된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지속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번 상황을 계속 완화하고자 하며 현재 해당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국왕이 중재역으로 사태 해소를 위해 나선 것으로 카타르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대리가 돌연 사임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데이비드 랭크 대사 대리가 최근 사임했다고 오늘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측이 밝혔습니다. 메리 베스폴리 주중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랭크 대사 대리가 개인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그동안 국무부를 위해 헌신해온 데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랭크 대사 대리는 1990년부터 27년 동안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해온 직업 외교관인데요. 중국 베이징에는 지난해 1월 부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예. 자, 랭크 전 대사 대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예, 랭크 전 대사 대리는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하자 자신은 개인적인 양심상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중국 측에 통보할 수 없다면서 사퇴 의사를 대사관 직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세계 곳곳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국제적인 약속인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지난 1일 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적인 약속에서 벗어난 데 대해 이 국제사회의 반발이 이어졌고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자, 중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던 인물이 이제 자리를 떠난 건데요.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중국 외교부는 이번 일이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랭크 대사 대리의 사임을 미리 통보받았느냐는 질문에 인사 문제를 비롯한 미국 국내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모두 알다시피 중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미국과 계속해서 상호 존중 정신에 따라 양자와 지역, 전 세계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미국 대사 대리인데요. 이 대리가 중국에서 직무를 대행해온 이유가 뭡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대사를 지명했는데요. 이 랭크 전 대사 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주중 대사로 지명한 테리 브랜스테드 전 아이오와 주지사가 부임할 때까지 이 대사 직무를 대신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랜 친분을 가진 브랜스테드 신임 주중 대사는 지난달 말에 이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고요. 현지 부임 준비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도가 자체 개발한 새 로켓으로 무게 3톤이 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인도 우주개발기구가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인도 동남부 스리하리코타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이 새로 개발한 GSLV 마크 3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인도 우주당국은 이 GSLV 마크 3 로켓이 발사 16분 뒤에 탑재하고 있던 3톤이 넘는 통신위성을 분리해서 지구상공 179km 궤도에 예정대로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GSAT-19 통신위성은 지금까지 인도가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쏘아올린 위성 중에서는 가장 무겁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인도가 이번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한 GSLV 마크 3 로켓 이 개발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맞습니다. 인도 정부가 이 GSLV 마크 3 로켓을 개발하기까지는 무려 15년이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데 사용된 로켓은 이 전체 중량 640톤에 높이가 약 44m로 지금까지 인도가 개발한 로켓 가운데에서는 가장 무겁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무거운 로켓 개발 없이는 우주 개발도 없다고 말할 만큼 이 로켓의 중량이 중요한데요. 인도 당국은 이제 GSLV 마크 3을 이용해서 이 최대 중량 4톤의 인공위성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인도가 우주 개발에 특히 좀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양새였죠.
그렇습니다. 인도는 지난 3년 동안 국제사회가 주목할 만한 일련의 우주개발 연구를 진행해왔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네 번째로 또 아시아 국가로서는 제일 처음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화성 탐사에 성공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올 초에는 이 로켓 하나에 104개의 작은 인공위성들을 한꺼번에 실어서 쏘아올리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성공이 인도의 우주개발 역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인도는 앞으로 7년 안에 우주인을 우주에 보내고 궁극적으로는 금성과 목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성공은 인도의 이 같은 야심찬 우주개발 계획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까지 무거운 인공위성을 쏠 때는 프랑스에서 로켓을 빌려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외국 우주연구소들에 대한 이런 의존을 줄일 수 있게 됐고요. 또 막대한 비용 경감도 가져올 것 으로 보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인도가 차세대 로켓과 인공위성 개발 능력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 인도가 자랑스럽다고 감격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미국 투표 시스템에 침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미국 극비 문서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당국은 이 문서를 빼낸 계약직 직원을 적발해 체포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항공 관제 시스템 민영화 계획 살펴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을 정당성을 주장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투표 시스템에 침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온라인 언론 매체 인터셉트가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기밀 문서를 입수해서 공개했는데요. 러시아군 총정보국 GRU가 어떤 식으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러시아가 단순히 이메일 해킹이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투표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투표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한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지난 8월과 대선 직전 이 두 단계로 사이버 공격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8월 지방정부에 이 유권자 등록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를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회사 직원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해커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대선 직전인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120여 미국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인 것처럼 위장해서 악성 코드를 심은 첨부 파일을 보냈다는 거죠.
네. 자, 이런 그 악성 코드를 심은 첨부 파일을 열게 되면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방정부 관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유권자 등록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 투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건데요. 해커들이 실제로 성공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터셉트는 NSA가 지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 해커들이 지난해 개표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미국 정보기관은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 대선 개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미국 정부의 주장을 일축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정부와는 관계없이 러시아에 충성하는 애국자들이 해킹했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기밀 문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부 극비 문서라고 했는데 언론 매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서를 입수하게 된 겁니까?
네, 인터셉트 측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우편으로 이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가 어제 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 시설에서 일해온 계약직 직원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얼리티 리 위너라는 이름의 20대 여성인데요. 법무부는 위너 씨가 정보기관에서 기밀 문서를 빼내 이 온라인 뉴스 매체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무부는 위너 씨가 어느 정보기관에서 일했는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언론은 이 여성이 국가안보국 NSA에서 일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당국은 어떻게 이 여성을 적발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 문서를 입수한 인터셉트 측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NSA에 접촉했다고 합니다. NSA 측은 유출자가 이 문서를 인쇄한 뒤에 이 접어서 우송한 자국을 발견하고 문제의 문서를 인쇄한 사람을 추적했고요. 6명이 이 문서를 인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이 위너 씨가 유일하게 인터셉트 측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지난 주말에 이 위너 씨를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위너 씨가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정부 기밀이 유출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유출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어제 이번 검거 작전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허가 없이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또 기밀을 유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방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사안이 그리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2, 3년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 관제 시스템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 주 미국 내 기관산업 개선과 관련한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제 가장 먼저 항공 관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방항공국 FAA가 운영하고 있는 항공 관제 시스템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항공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we are taking the first important step to clearing the runway for more jobs, lower prices.
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 비용을 낮추며 훨씬 더 나은 수송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항공 관제 시스템의 민영화는 항공 여행의 혁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민영화함으로써 어떻게 이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낙후된 항공 관제 시스템을 민영 기업에 맡겨 시설을 현대화하게 되면 관련 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제 시스템 문제가 개선되면 여객기들의 대기 시간이나 연착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더 신속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공개한 관련 문건을 보면 행정부는 앞으로 3년에 걸쳐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미국은 항공 운송이 발달한 나라이고 또 공항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항공 관제 시스템 규모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이 연방 항공국의 항공 관제 시스템은 운영비가 연간 100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요.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항공기 이용객이 내는 요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 관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도 2만 8천 명에 달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이 공항과 고속도로 같은 미국 내 각종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던 이 대선 공약에 따른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오하이오주를 방문해서 농산물 수송의 필수적인 기간시설인 제방과 이 댐 등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또 주지사와 시장들을 만나서 기간산업 개선 방안도 논의합니다. 또 오는 금요일에는 연방교통부를 방문해서 도로와 철도에 대한 규제 개혁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간산업 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예산도 투입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사회 기간산업 재원 확충에 1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난달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 기간산업 투자를 위해 2천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민영화 계획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항공업계 쪽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영화를 발표하는 현장에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등 미국 항공업계의 이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이제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지가 좀 필요할 텐데요. 의회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교통기관산업위원회 위원장인 빌 슈스터 의원은 항공 관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기간 시설 민영화는 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고 특히 시골 지역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하원 이 항공소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릭 라센 의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민영화 계획은 이 폐기할 만한 계획이라고 일축하면서 의회 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여러 차례 테러 공격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여행 금지 조치라고 부르며 일부 위험한 나라에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미국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수정 행정명령을 가리켜서 법무부가 기존의 행정명령을 완화했다고 비판하며 이 원래 행정명령을 유지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원래 행정명령과 또 완화된 행정명령의 차이를 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말에 발표한 이 기존 행정명령은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과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국가 주민이 대부분 이슬람교도인 게 문제가 돼서 이 종교차별이란 비난이 나왔고요. 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란 주장이 나왔죠.
예. 자, 그러면서 소송까지 제기했었죠.
네. 이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등이 행정명령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행정지 명령을 내렸고 항소 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3월에 수정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 적용 대상을 이라크를 뺀 6개 나라로 줄였고요. 시리아 난민에 관한 조항 역시 이 무기한 수용 금지에서 120일간으로 수정하고 종교에 관한 문구를 또 삭제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수정된 행정명령 역시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역시 이 종교 차별이라는 비판 속에 이번에는 이 하와이주와 메릴랜드주 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에도 이 역시 법정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 버지니아 항소 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오자 지난주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느리고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법원에 조속히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유럽인들에게는 많은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막대한 부와 권력을 뜻했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고 결국 그 넓은 땅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유럽인들과 달리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땅이 푹 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여길 떠나야 해.
땅도 땅이지만 사냥감들에게도 쉴 시간을 줘야 하니까요.
인디언들은 그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사냥을 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인디언과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 사이에 또 하나 큰 문제는 종교였습니다. 이들은 인디언들도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인들이 왜 자꾸 우리에게 자기들의 신을 믿으라고 하는지 저는 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나무 자르는 법을 가르쳐달래서 한 집에 갔었는데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을 믿어야 한다면서 사람을 붙잡고 얼마나 얘기를 늘어놓는지, 아휴, 그 사람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우리가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고 왜 우리 보고 자꾸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디언들은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창조주의 신비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백인들이 모르고 있구나. 우리는 우주를 창조한 존재에 대한 의식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을 굳게 믿고 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서로를 의지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자연의 섭리 자체가 우리에겐 신앙과도 같은 존재라는 걸 백인들에게 똑똑히 전해야 한다. 만일 그래도 계속 자기들의 신을 믿으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인디언들에 대한 모욕과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디언들은 특정 종교의 이름은 없지만 오랜 세월 자연과 함께 살면서 지극히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착민들은 그런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인디언들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악마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거라고 믿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갈등 못지않게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는 정착민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질병 역시 큰 문제였습니다. 천연두, 즉 마마는 그때 유럽에서 아주 흔한 병이었는데, 일부 정착민들 몸속에 천연두를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연두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는 없던 병이었죠. 병에 대한 면역력 역시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유럽인들 몸속에 잠복해 있던 천연두가 북아메리카 지역에 퍼졌을 때 인디언들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손 한번 써볼 엄두조차 못 내보고 모두 죽어가고 있다. 어떤 부족은 부족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쩌면 천연두는 서막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연두가 유럽인들이 몸속에 지니고 온 수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많은 유럽인들이 찾아올수록 더 많은 질병들이 이 땅 곳곳에 퍼져나갈 텐데, 우리 부족도 언제 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동북부 해안지대의 정착민들은 처음에는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식량과 정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거래하며 생활의 지혜를 서로 나눴죠.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우호적이었던 분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공격하면 곧바로 보복에 들어갔고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백인들에게 단단히 보복을 해야 합니다.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요. 우리를 공격하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 은혜도 모르는 잔인한 백인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 플리머스에 정착했던 시기에 동부지방 가장 북쪽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은 완파노아그 부족이었습니다. 이 부족의 추장인 마타콤은 영국인들에게는 필립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착민들은 안파노아그족의 도움으로 도착했던 첫해 겨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옥수수 심는 법과 작물 재배법을 알려주며 백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장 마타콤의 동생이 유럽인들이 퍼뜨린 질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착민들이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땅을 망치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인디언들은 추장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착민들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결국 위태롭기만 하던 이들의 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정착민들과 함께 살던 인디언 기독교 신자가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정착민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즉각 인디언 3명을 살해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또다시 정착민들을 살해했고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면서 결국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675년에 시작된 인디언과 정착민들 간의 싸움은 2년 동안 계속됐고 역사가들은 이를 필립 왕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하이,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우실 영어 표현은 own up to, own up to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heard Tina was the one who lost the house keys.
Yeah, it ended up being Tina.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Maybe she didn't have the courage to own up to it.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I heard Tina was the one who lost the house keys. 아니, 티나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라고 하자 제가
Yeah, it ended up being Tina.
누가 아니래. 알고 보니까 티나였대.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그런데 우리가 물어봤을 때는 왜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 라고 하자 제가
Maybe she didn't have the courage to own up to it.
아마도 잘못을 시인할 정도로 용기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wn up to,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Tina was the one who lost the house keys.
Yeah, it ended up being Tina.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Maybe she didn't have the courage to own up to it.
Today's expression is own, O-W-N, own, up, U-P, up, to, T-O, to. Own up to, own up to. If you own up to something, you admit and confess to something.
It means to tell the truth or admit that you are responsible for something. Own up to는 문자 그대로 하면 무엇 무엇을 소유하다라는 말인데요. 결국 잘못한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신이 실수하거나 일을 난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거나 자꾸 발뺌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시원하게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보기 좋더라고요. 미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잘못을 빌면 무쇠도 녹는다는 말이 생긴 모양이네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티나가 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죠.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라고요. 자, 이제 예문 들어보시죠.
Don't be afraid to own up to your own mistakes.
라고 하면 두려워 말고 실수를 인정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Tina was the one who lost the house keys.
Yeah, it ended up being Tina.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Maybe she didn't have the courage to own up to it.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you own up to something, you admit and confess to something. It means to tell the truth or admit that you are responsible for something.
자신이 실수하거나 일을 난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Own up to own up to something. Own up to.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샘 브라운이 부른 Stop, 나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요 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ever worry that I come to depend on you. I gave you all the love I had in me. Now I find you lied, and I can't believe it's true. Wrapped in our arms, I see you across the street. I can't help but wonder if she knows what's going on. Oh, you talk of love, but you don't know how it feels. When you realize that you're not the only on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44년 6월 6일 오늘 영국에서 YMCA, 즉 기독교 청년회가 창설됐습니다. YMCA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영국의 조지 윌리엄스였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은 주 6일에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하는 등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또한 런던 거리는 소매치기와 거지, 알코올 중독자로 넘쳐났습니다. 이때 런던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던 조지 윌리엄스는 청년들이 지식과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YMCA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시작된 YMCA 운동은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현재 YMCA 운동은 세계 120개 나라에 퍼진 세계 최대 청년 운동체로 발전했습니다. 1903년 한국에 소개된 YMCA는 사회 환경을 향상시키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6월 6일 오늘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Now, on June 6th, 1944, Eisenhower was ready. And the first waves of nearly 2 million Allied troops sailed for Normandy.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국과 영국, 캐나다군이 주축이 돼 독일의 점령하에 있던 북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으로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이날 공수부대 병력 3개의 사단을 독일군 배후에 투하시켜 거점을 확보한 뒤 7개 사단을 상륙시켰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의 완강한 저항을 뚫고 노르망디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연합군은 100만여 명의 군 병력과 군수물자 56만여 톤을 노르망디에 상륙시켰습니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은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